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서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쓰여진 말씀이기에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지만은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중요한 말씀이기에 먼저 주님 앞에 간구의 간구를 올려드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지금까지 신앙의 연륜에 상관없이 오늘 말씀 속에 자신의 생명과 축복이 달려있음을 믿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다 믿음으로 던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가슴판에 꽂히게 하시고 뇌리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이 시간 중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공생사역 초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 중풍병자, 소경 등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인간은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기적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여 주여 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듣기 싫은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열기는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질책하시고 이제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시자 시큰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육신의 떡은 주시지 않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자 태도가 돌변해서 예수님을 폄하했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목수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하시자 예수님을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물론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차원의 것들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때는 예수님을 랍비여, 주여 하고 부르다가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시자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하더니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계속 하시자 이 사람이 하고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씀을 삼가시거나 돌려 말하지 않으시고 계속 듣기 어려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말씀은 유대인들의 비위를 크게 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이러한 배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60절을 보시면 살과 피의 비유에 관한 예수님 말씀이 듣기 힘들었던 것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여기 어렵다는 표현,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기분을 상하게 하다, 이 말씀은 offensive하다라는 의미가 가장 보편적입니다. 신경을 거스린다, 화나게 하다, 불쾌하게 하다 하는 말입니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 우리가 기분 나빠하는 거 우리 책임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투덜거리는 것을 아셨지만은 이들을 이해해 주시지 않고 퉁명스럽게 물으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 말이 너희를 실족케 하느냐? 기분 나쁘게 하느냐? 제자들의 마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제자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걸 잘 아셨지만 오늘날 우리 목사들처럼 말의 어조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회유책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한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면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더 걸려 넘어지겠느냐? 내가 하늘로 돌아가기 위해서 택한 길이 딴 길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길인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더 걸려 넘어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십자가에 매달려 수치스럽게 죽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온 세상을 구원하다니. 예수님은 이어서 영생의 근원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는 완전히 의미가 없다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는 생명에 관한 한, 영생에 관한 한, 우리의 육신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무익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가 생명이 되었듯이 너희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생명을 주는 영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어렵다고 하는 말, 기분 나빠하는 말, 나의 그 말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도 받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제시하시지만은 그 주님 말씀을 믿어야 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얻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내 것이 되게 하지 않으면 그건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 말은 너희 가운데 믿는 자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 말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이것은 너희에게 달려있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말입니다. 이 불신의 패턴은 예수님께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거 인간의 결정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내게 나올 수가 있다. 역시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많은 영어성경은 그 때문에 라고 번역합니다.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말씀 이해하기 힘들다고 누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느냐 불평했으면은 예수님이 알아서 메시지를 바꾸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계속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 물러간 제자들은 60절에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했던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의 영생의 제의를 뿌리치고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이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은 열두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영어 성경은 너희도 가기 원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두 번째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머지 열한 제자를 대표해서 그 자리에서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다른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걸려 넘어졌지만 열두 제자는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온전히 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뭔 소린지 모르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랬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신 말씀은 믿었던 거예요. 69절을 보면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The Holy One of God. 하나님이 성별하신 거룩한 자, 당시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도 쓰였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그저 선지자 가운데 하나로 보았고 모세보다 못한 분으로 보았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모든 선지자보다 크시고 모세보다도 더 크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고 알았나이다 하고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대신 너희를 택한 것은 나라고 퉁명스럽게 말씀합니다. 7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나를 믿지 않는다고. 너희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셨기에 내게 왔지만은 나를 믿지 않는다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사단의 사주를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모든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뽑으셨던 열두 제자들 가운데도 사단의 자녀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 12명 가운데도 사단의 자녀가 있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세례받았으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잘 붙어 있을 때 사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물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니고데모와 같은 순수한 사람이 있듯이 주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서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내가 열두 제자를 택했지만 그 택함을 받아들이는 책임은 각자 너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십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독자를 위해서 이 하나가 누구인지 밝힙니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킹 제임스 버전과 NIV 성경을 보면 오늘 설교 본문 앞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돌아서다. Turn away 한다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다. Desert 하다. 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요지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긴 말씀의 요지는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은 잘했지만은 탈락한 사람들이 많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너희도 제자도의 길에서 탈락하지 말라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주변을 보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듣는 말씀이 어려워지면은 주님을 하나 둘 떠납니다. 육신은 아직 교회를 가까이 하는지 모르지만 한 발은 늘 교회에 걸치고 있는지 모르지만 썬데이 크리스천들입니다. 마음에서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나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으로 볼 때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제한하고 속박하는 것 같기 때문에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비위에 거슬리고 화나게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꽤 칭찬받고 존경받는 나를 성경을 보면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무정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기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 주변에는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 아데네의 철학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도덕 윤리 가르침에 흥미가 있어서 교회에 오지만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듣자 하는 지식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진지하게 주님께 나왔지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 관원과 같은 사람들, 부와 젊음과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삶의 어려움과 슬픔에 처해서 교회에 와서 사랑과 구원과 축복의 하나님을 들으면은 기뻐하지만 거룩과 심판과 저주의 하나님을 들으면 물러가고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전 성교, 이혼, 동성연애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시대착오적인 말씀이다 하며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러기에 자신은 참 선하고 의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은 무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씀이 수백 수천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6장과 8장에서부터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인은 걸레와 같고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혀로는 놀렸다 하면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하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는 양과 같이 미련해서 각기 제 길로 가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시고 한마디로 죽어야 한다 말씀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하시고 주여 주여 주일날마다 와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 세상에서 의롭고 선하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하고 존경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단히 기분 나쁘게 하고 화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성경의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많은 교인들은 예수님의 어려운 말씀에 부딪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을 보입니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결론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내가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와 구역 인도자가 눈치 없이 계속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전하고 관심도 없는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였던 두 번째 반응을 보입니다.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런 목사와 그런 구역 인도자는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런 교회는 떠나는 거예요. 대신 자신들이 듣기 원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을 찾아갑니다. 먼저 다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사나 보는 거예요. 나만 혹시 지옥 가는 것은 아닌가. 다수의 생각과 다수의 삶의 방식을 따릅니다. 다수 속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다수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삶을 정당화시킵니다. 설마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랴. 예수님의 말씀과 삶만을 보고 쫓아가야 하는데 죄된 삶과 속된 삶을 사는 대다수 기독교인들의 생각과 삶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주님이 경고하시는데도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은 모든 진리와 의의 길은 소수의 길이라 하고 말하는데도 넓은 길, 다수의 길을 택합니다. 나중에야 어떻게 되건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지 않고 편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어려운 말씀에 부딪힐 때 대다수 다른 교인들을 보지 않으면은 뭐 하느냐?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기 있는 유명한 목사나 신학교수를 찾아갑니다. 이들은 어려운 주님 말씀과 현실의 삶을 지혜롭게 조화하며 살고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의 생각과 삶을 지적하면은 세상이 인정하는 이들의 권위로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베스트셀러 책을 이렇게 많이 쓰시고 TV에 나오는 어떤 교회 아무개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너는 왜 그러냐 하고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유일한 말씀은 독사의 새끼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밖에 없다는 거 모릅니다. 당시 성경의 권위자인 바리새인들에게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도다 질타하셨다는 거 모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존경받고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의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반드시 핍박하리라 하는 말씀을 모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당시 헬라 문화가 충만한 세상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유일하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 말씀보다는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따릅니다. 남들이나 권위자를 찾아가지 않으면은 뭐 하느냐? 그 다음에는 자신의 생각과 기분을 쫓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해석하건 대부분 교인들이 어떻게 느끼건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인도하는 대로 취사선택해서 믿고 행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생각과 감정을 따르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잠언에서 경고하시고 자신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경고하시는데도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편안하다 하면서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이가 젊은이건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을 봐갖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임에 틀림없다 하는 헛소리를 팍팍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로 영접하고 세례받은 후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어디로 인도하셔도 내 생각과 감정에 상관없이 형편과 처지에 아무 상관없이, 그렇다는 얘기는 내 형편과 처지가 이르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 예배를 참석하겠나이까 하는 그러한 헛소리 하지 말고 주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묵묵히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을 잘 견디며 주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왜? 내가 물을 지나가건 불을 지나가건 사막을 지나가건 어디를 지나가건 주님 뒤를 졸졸 따라가면 내가 죽겠습니까? 내가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을 이룰 때까지는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공급하시면서 가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내가 처한 형평과 처지가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든 핑계가 되는 겁니다. No. 모든 일이 잘 될 때 주님 쫓아가고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내 자신은 100% 무능력하고 무지한 자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것인가? 오늘 베드로의 말대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부가 있어서 교회에 좀 헌금 좀 해야 되고 또 그 구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건 뭐하건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주님에게 영생이 있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바로 생명이라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목적은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나니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기에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에서 선포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영생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따라가는데 영생이 있습니다. 문제는 나는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아니면은 일주일에 두 번 수요일까지도, 아니면 일주일에 세 번 구역 예배 그 몇 시간 동안 주님을 따라가는가? 몸으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구제 활동 참석하고 선교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지배하는 내 마음 중심에서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실패하더라도 베드로와 같이 곧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 따라가면서 뒤에 나가 자빠지고 옆길로 샜다가 잠깐 없어졌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영생을 찾아 자신에게 온 부자 청년 관원에게 아주 단순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 영생을 얻는다고. 나를 따르라고. 영생은 프로그램과 액티비티에 있지 않고 영생이신 주님을 평생 따르는 게 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대단히 연약했을 때 우리 다른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액티비티 하려고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사람들을 복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액티비티 별로 못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애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부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건 정말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여기 영생이신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의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데 영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청년으로 하여금 주님을 계속 따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흉이 그의 많은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재산의 일부를 자신의 믿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의도가 있다면 왜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겠어요? 그런 의도가 없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살 용의가 있다면 왜 그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며 불순종의 영으로 반응을 했고 종국에는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겠는가? 왜 종교 지도자들이 멸시했던 세리 사케오는 주님을 만나자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고 남에게서 사취한 것이 있으면 네 개나 갚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도 잘 알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경건하다고 하는 부자 청년 관원은 왜 얼굴을 떨구고 돌아갔는가? 생각해 볼 얘기입니다. 물론 주님에게 가는 것은 아버지께서 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6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비천한 나사렛 예수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은 세상의 지혜로는 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 도의 비밀과 모든 역설적으로 들리는 기독교의 진리들은 세상의 학자들과 철학자들과 관원들의 지혜로는 깨달을 재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보고 주님에게 오게 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오고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 것 또한 100% 우리의 책임입니다. 부자 청년 관원과 사케오의 궁극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케오는 의지를 들여서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함으로써 영생의 길을 택했고 부자 청년 관원은 의지를 들여서 주님을 버리고 돌아감으로써 영벌의 길을 택한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가능케 해 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이제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실 때 영생의 말씀을 물리치지 않고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100% 우리의 선택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따르라고 권면하실 때 그 말씀이 어려워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과 다르셨습니다.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쉬운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어려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말에 사람들이 난감해하자 자신의 말을 희석시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열두 제자를 택하시자마자 전도에 내보내시면서 핍박을 받을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핍박 너희 처음 받을 때 내가 금방 구원해 준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핍박 계속 받으라고. 나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곧 이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비, 어미, 아들, 딸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라고 누군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궁극적으로 골고다를 향한 삶, 십자가를 향한 삶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삶, 그곳을 향해 가는 삶 결코 쉽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주님을 따라갈 때는 주님은 지키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시고 뜻을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 이로다. 또 잠언 말씀을 보면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안 넘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게 한다 이겁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도의 길 쉽지 않지만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주님과 함께 가기에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가기에 외롭고 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어려운 말씀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 눈을 십자가 주님과 그 주님을 따라 순교당한 제자들에게 고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잘 믿는 자들에게 눈 고정하고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는 눈 고정해야 되는 대상은 주님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잘 압니다. 우리 주위를 구름과 같이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 선진들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들이 쫙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전당에 안치되어 있는 그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유일하게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을 고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신 그 예수님 그러셨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죽으면 그렇게 되겠구나 믿는 거예요. 인생이 짧은 거 기억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썩어 없어질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을 절대로 멀리하지 않고 계속 가까이 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기에 죄의 삶을 지적하시는 주님의 어려운 말씀 배척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성화가 더디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회개하며 주님께 조금씩 조금씩 가까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부류는 아예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여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배척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그 말씀은 지킬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 하고 살겠다고. 겉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당과 지옥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믿음과 육신이 연약해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 다음에 또 물으실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테스트 두 개예요. 이 말씀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기분 나쁘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주님의 질문이 우리 뇌리에 쨍쨍 울려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은 나머지 제자들을 대신해서 한 그 대답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베드로와 같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것을 고백하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고백하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써 우리 모두 영생을 얻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듣는 진리이지만 오늘 맥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은 우리 신앙 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 흐려질 때가 많이 있사온데, 그러기에 우리도 모르게 세속적인 질문을 던지고 세속적인 답을 할 때가 많이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서 지혜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와 정력과 기회를 다 바치지만은 막상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생활 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른 많은 것, 다른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내가 하지 못할지라도 한 가지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기분 나쁜 말씀을 하시고 역겨운 말씀을 하시고 전혀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 형편과 처지가 주님 믿기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하신 말씀을 고백하며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아무런 핑계를 대지 말고 이유를 대지 말고 Yes, Lord 하고 받아들이고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설령 주님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뒤에 처지는 한이 있다라도 다시 회개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모두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